먼저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2쪽, 102페이지.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13절,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간단히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래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얘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싸움을 하신대요. 뭐 아이들같이 철없는 아이들과 같이 날마다 친구들과 쌈박질하고 왜냐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구원을 위해서 무섭게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거죠. 너무도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전쟁을 치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바로 설교의 제목이 바로 거룩한 전쟁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움은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도망쳐야죠. 무서운 일이 생기면 막 도망치고 막 발광을 하고 난리를 쳐야죠. 뭔가 살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찾고 뭔가 막 움직여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두려운 얘기예요. 세월호 우리는 잊을 수 없잖아요. 예.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좀 다른 각도지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대단히 중요하지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내적으로는 불신앙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란 얘기죠.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해 보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의 권세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얘기죠. 사탄과 죄 권세와 싸워 이기신 거, 승리하신 거. 그래서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이다. 예.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이다. 따라서 이 복음은 회복이고 샬롬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회복이 임하고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삶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정의는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요, 신앙생활은 평탄하지만은 않죠. 그냥 늘상 쉽지만은 않죠. 늘상 생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완전히 다운이 되기도 하고 예? 완전히 뭐 지쳐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뭐 싶기도 하고 고민도 되기도 하고 이런 갈등과 고민과 이런 어떤 마음의 미묘한 어려움들을 다 거쳐가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진짜 신앙은 뭐냐면 유지하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상 얘기하는 거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 지금은 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제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의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주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낭만적이고 여성적이기보다는 신앙생활은 투쟁적이고 남성적이다란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요. 신앙생활은 낭만적이고 여성적이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투쟁적이고 남성적이에요. 이런 투쟁적인 믿음이 없이는 숱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에 넘어져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신앙이 죄송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투쟁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투쟁적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린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전쟁터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를 피하기보다 직면하여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떤 어려움에도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한다면 언제나 언제나 승리만 있느냐는 거지요. 패배할 때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거룩한 전쟁은 계속되는데, 때로는 낙심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하던 일을 다 멈추기도 하고, 다 내려놓기도 하고, 패배할 때도 있단 말이죠. 날마다 승리하면 좋겠지요. 날마다 승리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승리만 보장된 건 아니란 말이죠.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냐면, 좀 어렵게 표현하면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 이렇게.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승리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싸워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싸워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패배할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싸우셔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정말 영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날마다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싸우셔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와 싸우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좀 성경의 내용에 일어난 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홍해 기적 사건 기억하십니까? 홍해 기적 사건.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을 퍼냈다든가, 뭐 물을 뭐 갈라서게 막 만들었다든가, 밤잠 안 자고 노력했다든가,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지팡이만 내려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넜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손끝 하나 다치는 일 없이. 누가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웠다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전쟁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오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믿음 생활하다가 내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일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일 패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일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이야기 속에는 바울이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자녀들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엄마 얘기대로 내가 100점 맞았으니까 나한테 뭘 해주어, 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어려운 중에도 잘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기대가 뭐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끝까지 견뎌 싸워 이겨야 될 이유는 어디 있냐면 결국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허락하실 그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 아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섬기는지 우리 주님은 아셔. 그 마음 때문에 견디는 거지요. 그 마음 때문에 이겨내는 거지요. 그 마음 때문에 참고 가는 거지요. 끝까지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역시나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내가 힘들 때 다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며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신 기쁜 소식인 동시에 만약에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하면 심판이 기다린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제가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믿다가 낙심한 분들, 믿다가 신앙을 포기한 분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타락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신자보다 더 심령이 강팍해져 있어요.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더욱 복음을 거부합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을 거부해요. 이런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보면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전쟁에서 패하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문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오히려 다를 수 있습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받아 안다는 것과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진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괜시리 잘못 얘기해서는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들도 요즘은 아무나 목회자 못해요.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탁월해요. 제대로 설교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금방 판단 들어오고 평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는 A+,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F, 그냥 저 결정하는 거예요. 똑똑해요. 아는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야성은 사라졌어요. 믿음의 야성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거룩한 전쟁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데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니 뭐가 되냐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다음에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의 제사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이 최후의 최선으로 세워놓으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선물만 받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지난날에 철저히 지난해 지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그 회개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거는 내 가슴에 품고 그냥 구원만 받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최후 최선의 구원을 위한 방편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제사가 없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뿐이에요. 불행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요. 엄청 두렵죠. 엄청 두려워. 자, 보세요. 첫 번째 먼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우리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도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구석구석에 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심판을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축복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삶 가운데 회개의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또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것은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죄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늦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불행이 우리 중에 또 우리 가족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거룩한 전쟁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9절을 한번 보면요. 29절에 보면 이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범하는 죄의 성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성격들이 뭐냐? 잘 보셔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성격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얘기예요. 이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진리를 알고도 진짓 죄를 짓는,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발로 밟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의 영광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어찌 보혈의 피가 부정한 것입니까? 보혈의 능력이 어찌 부정한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언약의 피의 정체는 뭐냐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떻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전쟁에서 패한 자는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요. 그러니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습니다. 우리의 허물까지도 덮습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덮습니다. 다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은 우리를 다 덮습니다. 그런데 이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것은 곧 성령을 회방하고 멸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왜 이 메시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생각하라 얘기해요. 너희는 생각.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이 거룩한 전쟁에서 패하면 아, 이런 현상들이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데 혹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두려운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 되진 않을까. 혹 보혈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 혹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왜 이 메시지를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됨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인생은 싸움터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라고 말들 합니다. 출퇴근 전쟁, 입시 전쟁, 고부 전쟁, 또 취업 전쟁, 심지어 살 빼기 전쟁. 요즘 김종국 전사님이 하는 살빼기 전쟁.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한마디로 멋지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져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반드시 이기기 위한 세 가지 액기스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한 세 가지. 첫째는 거룩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무섭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긴장해야 되겠다. 다시 옷깃을 좀 여미해야 되겠다. 이렇게 풀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옷깃을 여미고 다시 힘있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거룩한 긴장이 필요해요. 주님 안에 있지 않고는 이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긴장감을 놓치지 마세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항상 떨어질까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긴장하고 살아요. 왜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뒤에서 든든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버티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 두 번째, 거룩한 무장이 필요해요. 거룩한 무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sit, walk, 또 다음에 stand. 뭐냐면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멈추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바빠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도 못 보내요. 심각한 거예요. 앉아있는 거예요. sit, 앉아야 돼요. 먼저 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walk, 동행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손 놔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손 꼭 붙들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과 동행, 스탠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요. 그것이 무장이에요. 거룩한 무장.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은 거룩한 기도가 필요해요. 거룩한 기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취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승리 없이는 구원사역의 승리가 없다. 반드시 기도에 승리해야 구원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